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9절 말씀,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 절씩 오늘 말씀을 또 교독을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8절 말씀까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이 굉장히 막 어렵고 복잡하죠. 뭐 만유 발 아래 복종 이러니까 27절 28절 말씀이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무슨 말씀을 서로 생각을 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며 부활을 부정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교인들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만일 너희들 말처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그럼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어떤 일들이 도대체 일어나고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살지 못했을 것이다. 부활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파하는 이것도 전부 헛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전하는 우리도 거짓말장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전한 말을 들은 너희들도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부활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고 그들은 다시는 살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활을 믿었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 될 것이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0절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있지 않는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2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나 이제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부활을 부정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활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들도 헛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도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을 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것이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와 같은 것이다. 열매가 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잠자는 자라는 말은 보통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은 것을 표현할 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다시 부활하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셔서 그 부활을 하신 것이 어떤 의미냐?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서 잠자고 죽은 자들에게 처음에 열매가 됐다는 것이죠. 이 첫 열매란 말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구약에 보면 굉장히 의미 있게 해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아무 곡식이나 아무 과일이나 아무 짐승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지 않고 모든 짐승이나 곡식이나 과일이나 모든 것 중에서 처음의 열매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야기는 이제 수확이 되고 거두어드릴 때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처음으로 익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서적으로 제일 먼저 부활이 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신 분 중에 첫 번째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첫 열매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예수님이 부활한 게 처음이라면 그 다음에서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추수할, 부활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다 부활을 한다는 것을 약속하고 보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첫 열매를 따고 그 다음 열매들은 다 죽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우리가 수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열매들은 저절로 수확을 하겠다는 약속이고 보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첫 열매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을 한다는 것이죠.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매우 중요한 어떤 원리를 하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대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표 원리. 다시 또 크게 시작. 대표 원리. 대표 원리가 뭐냐? 21절과 22절의 처음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고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것을 갖다가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내세웁니다. 두 사람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고 만들어낸 처음 사람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류의 두 대표자로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도 우리 인류의 대표자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인류의 대표자다. 그래서 이번은 첫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 또는 아담을 첫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사람이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를 나타내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따라왔다는 것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여기에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담이 처음으로 창조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 때문에, 산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이 인간들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의 그 얘기죠.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징계하셔서 죽게 만들고 그들이 영원히 노동하고 힘들게 하고 아이들을 낳는 해산에 고통을 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죄,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죄가 없었을 때는 사람이 죽었을까요? 이 말씀대로 하면 아담이 창조되던 그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 이 사망이란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 때문에 들어왔고 바로 그 아담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느냐?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아담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아담 이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첫 사람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사람,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아담에 속한, 아담에 소속된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은 부활을 한다는 것이죠.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은 죽게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삶을 얻으리라 되어 있어요. 삶을 얻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죽음을 이겨내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삶을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22절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삶을 얻는다 되어 있는데 그럼 예수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말 삶을 얻게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삶을 얻게 하는 생명을 주셨지만, 부활을 주셨지만 그 참된 생명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못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다 죽을까요? 예수를 믿는데도 부활한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그리고 다 죽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생명을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 죽을까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부활될 것인가? 그 다음 이야기 우리가 23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럼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삶을 얻고 부활을 하게 될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그 부활은 언제일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 23절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네, 이 부활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똑같이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활은 각각 자기 차례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부활 차례는 언제 같아요? 저는 부활의 차례가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먼저는 어떻게죠? 누구죠?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부활의 첫 번째 되는 사람은 첫 열매인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을 하신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순서가 첫 번째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 차례 정도 될까요? 그 다음 차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다.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것은 이걸 딱 보니까 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바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강림한다. 그리스도가 강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세상을 마지막 으로 심판을 하실 때 이 세상에 판단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뜨려서 살리는 그 마지막 최후의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실 그때 바로 강림하실 때에 누구라고요? 그에게 붙은 자라. 그에게 붙은 자라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번역을 예수님께 붙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활을 맛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 땅에 재림하시고 강림하셔서 심판을 하실 그때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나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이 두 번째 부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는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종적인 부활은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의 순서란 차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24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어요. 자, 24절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우리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가 안 돼요. 그 후는, 그 후에는 나중이다. 나중이다. 그 후에는. 그 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인들을 부활케 하시는 그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나중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나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믿는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부활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부활해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그들을 갖다 심판을 하고 그들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이런 부활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후에는, 그 다음엔 하면 세 번째 믿지 않는 자들을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그 후에는 나중에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나중이란 말은 마지막,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후에는 종말이다, 끝이다. 그 후에는 끝이다 이렇게 하고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번역을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그 감이 안 오는데, 이 원문에는 그 후에는 종말이다, 다 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머릿속에 부활은 예수님과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부활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부활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부활은 고통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이고 정말 죽는 것 같은 고통의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이 기쁘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너무 축복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세상에 종말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부활시키신 다음에,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이 종말이라면 그 종말에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종말, 세상의 마지막 그 종말 때 무엇을 하실까요? 24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하시는데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시는 건 뭐냐면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이제 세상의 종말 마지막에, 그 마지막 세상 끝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정사, 모든 권세, 능력이 뭘까요? 이 땅에서 사단의 세력들, 이 땅에서 죄의 세력들, 그래서 사망을 가지고서 죄가 왕성하게 이 땅에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에서 이 사탄이 사람을 유혹해서 이 세상에 죄를 들어오게 하고 사망을 가져오게 했던 그 사탄의 세력들, 그걸 통칭해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과 힘을 갖다가 멸하겠다. 그것이 그 최종 마지막에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하시냐? 보니까 그렇게 정사를 다 없앴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시는 것이 24절에 보니까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바친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 나라를 바친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과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주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바로 그 나라를, 모든 이 권세와 모든 정사와 모든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26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멸망받을 마지막의 적인 그 사망까지도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완전하게 모든 원수들을 자기 발날에 굴복시켜버리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시고는 그 나라를 아버지께 드린다는 거지. 주님이 하시는 건,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그 땅에 가서, 이 땅에 가서, 내가 창조한 이 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를 갖다 방해하고 그것을 갖다가 흠집내고 사람들을 빼앗아서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죽게 했던 그 악한 세계를 네가 다스려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셔 오셨어요. 자, 아버지께 바치기에 오셨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위임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셨던 자기에게 부여해 주셨던 그 주권과 권세를 모든 것을 나라를 다스리고 다 그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사망조차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는 그 나라를 아버지께 드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드리는데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절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27절에 보면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물을 저의 발,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는 성경 말씀이 시편에 보면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시편 8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8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리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시편 8장 6절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셨다. 27절이 그거예요.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자 만물을 발 아래 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발 아래 만물을 다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 하나님이시죠.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시는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발 아래 또 만물 발 아래 그 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발 아래 두신 그분은 발 아래 있는 분이 아니라 만물을 발 아래 두셨으니까 발 아래 속해 있는 구속되고 멸망받고 지배를 받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이 27절이 그 말이에요.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발 아래 두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할 때는 만물을 저에게 아래 두신 그분은 절대로 그 발 아래 두어 있는 그런 나들하고 같은 사람이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신 때에 그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복종하신 때에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을 다 멸하시고 사명도 멸하시고 난 다음에 만물을 그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신 그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것을 복종시키신 그 아들 자신도 28절에 보니까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요. 그분에게 자신도 복종을 한다는 예수님조차도 그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차이가 있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같은 분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중보자로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것이고 결국에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서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는 제일 끝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에 계시려 하십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를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성경에서 지금 부활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활의 사실보다도 더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목적은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은 시야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어요. 성도들이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활시켜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천국의 시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 자체가 최고로 꼭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최고로 갖는 그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그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만유의 주로서 만유를 오로지 다스리게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목적이라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부활하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뭐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부활되어서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나라의 왕노릇이 아니라 발 아래에 있는 모든 사탄 이것들을 우리는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최종적인 목적이자 바울이 꿈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부활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던 하나님의 그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사단의 유혹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죽어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웠던 세계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엔 하나님의 정의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도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자체도 없어져 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없어진 듯하게 보입니다.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이 땅에 아들로 오셨고 그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분이 바로 이 땅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권세에서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인 죽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기시고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것은 바로 그 죄의 최고 권세인 사망을 깨뜨려버린 것이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렸던 이 세상을 다스렸던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해버리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런 부활을 보장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부활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부활을 할 것이란 이 믿음을 갖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마지막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자들도 부활 다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죠. 악한 사람들은 악한 모습으로 부활되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되어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여러분 안 믿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둘은 나눌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왔고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믿고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 부활 믿으세요? 아직도 아유 어떻게 죽는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어요? 그 우리가 죽고 나면 끝이지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게 됩니다. 부활을 믿은 사람들은 영원한 부활이 있지만은 이 땅에서도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다음 시간에 그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29절부터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부활을 굳게 붙드는 부활 신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말씀, 우리가 새로 사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그 큰 영광 가운데 있게 됨을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던져지고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사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별 볼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난 비밀의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부활의 사람으로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